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49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에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목 정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설교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축약을 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설교 제목이에요. 이 설교 주제가 뭡니까? 열린 마음인데 무엇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갖자고요?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너무 지극히 맞는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느냐. 그렇게 가자고 하는 데서 누가 노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느냐 할 때는 상당한 난감한 마음을 품더라고요. 열린 마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반대로 닫혀있어서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린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포용할 수 있는 힘을 힘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포용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느냐에서 열린 마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내가 품지 못한다면 그건 마음이 열린 게 아닙니다.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거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에 그걸 열려있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마음이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장애물에 넘어졌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었어요.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그 중에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보통은 누가 자꾸 전면에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주로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들었던 베드로. 근데 이번에는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앞에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해서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께 요한이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열두 제자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열두 제자 외 밖에서 어떠한 사람이 아마 또 다른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열두 제자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소문이 열두 제자의 귀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혼자가 아니라 내가 보고라고 하지 않고 누가 봤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은 요한만이 아니라 요한과 더불어 제자들 전체가 아마 같이 여기에 동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집단적으로 가서 그가 우리를 안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선 주를 구하는데요. 금지시켰다, 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원어는 헬라어예요. 신약성경은 헬라어인데 한국말로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중에 어떤 시제가 있냐면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완료가 되지 않았던 미완료 시제인데 이 금하였다는 말은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즉 요한이 금지시켰는데 그 금지시킨 행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라고요? 반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요한과 그와 함께하는 열두 제자들이 한 번만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가서 뭐 했어요? 너희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당당하게 했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을 비롯한 열두 제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걸 권한 독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열두 제자로서 예수님 앞으로부터 우리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금지시킬 수 있다. 남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내쫓았다 했다면은 금지한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금지시켰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알고 봤더니 제자들은 평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모으셔서 열두 제자라는 것은 아까 요한을 비롯한 12명 제자를 딱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을 줬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근데 그 앞에 무슨 귀신이에요? 모든 귀신이에요. 즉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모든 종류의 귀신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열두 제자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은, 열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 그들은 도드라진 것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열두 제자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또 우르르 봤겠습니까? 열두 제자에게 이목이 집중된 거죠. 제자들은 그걸 즐겼던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만 이런 권한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추앙받는 칭송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을 내는, 금을 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룹에 속해지 않은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49절로 다시 가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말고 누군가에게 이런 권한을 줬을까? 자기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부터 나섭니다. 우리가 가서 미리 막아버리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금할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금했다라고 과거에서 계속 내가 제가 미완료 시절 하겠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온 것을 종합해서 보고하듯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했지요. 이겁니다. 잘했지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잘했지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말에 동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어떤 사람들을 금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금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왜 금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줄 쳐놨죠.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지요? 열두 제자지요. 열두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던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은 누군가가 우리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상상할 수가 없어서 금지시켰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도 동의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9절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기독교 역사 내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49절이 반복적으로 교회사에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던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특권의식으로 드러났어요. 특권의식. 여러분 특권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특권의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 희소성의 원리 압니까? 희소성의 원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몇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희소성의 원리인데요. 그게 바로 특권의식이 나오게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특권의식을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요한과 함께 있는 열두 제자 그룹이 다 이 특권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특권의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누가 특별하다고요? 내가 특별하다는 건 특권의식의 개인화입니다. 근데 그건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 혼자 그러면 힘이 없어요. 누가 특별하다고요?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특권의식이 제자들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들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금지시켰던 이 제자들의 이 특권의식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자, 특권의식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잘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만 주신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주셨군요 하고 용납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에게만 주셨어. 그런데 누군가가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허락을 안 해 줬는데 주님이 허락해 줬다고 그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사에서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으로 하면 말 듣습니다. 좀 더 제가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자들의 기준은 주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도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지 주님 안에 누가 들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안에 안 들어가니까 금지시킨 거예요. 자, 이 특권 의식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그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특권 의식이 낳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세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권 의식을 갖게 되면 꼭 나타나는 세 가지의 부작용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폐쇄성이에요. 폐쇄적이란 뭡니까? 닫혀 있다라는 거죠. 폐쇄성이란 것은 우리라는 우리끼리라는 폐쇄성입니다. 매우 매우 잘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움직이는 모든 그룹 안에는 우리끼리라는 아주 집단적인 폐쇄성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교회도 여기에서 제외되고 예외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라는 교회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우리끼리라는 폐쇄의식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 폐쇄적인 집단은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기주의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폐쇄적인 문화를 교회에서 양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폐쇄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일어난다고요? 편가르기가 일어납니다. 편가르기란 것은 폐쇄성이라는 우리끼리라고 했어요. 편가르기는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끼리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결국은 그룹과 그룹이 서로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 편가르기라는 거죠. 우리 편이냐 아니냐. 여러분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미 깊이 오랫동안 들어와 있어요.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싸우는 결과로 교회가 여러분 디나미네이션 교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단 만들어진 건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우리 편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막 뭐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진리를 싸운 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단을 세운 거지 무슨 우리 편이냐고. 그러나 잘 들어가 보면 역사학자들이 다 합니다. 잘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리교가 있고요. 주의 이름으로 장로교가 있는데 서로 손을 안 잡잖아요. 속 시원하시죠? 제가 막 이렇게.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노.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죠? 제가 특별히 별표로 해놨습니다. 종착점이 여기 갑니다. 폐쇄적인 마음, 폐쇄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면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 편가르기가 심해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편가르기 해놓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타성이에요. 배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가 우리라는 그룹이 A그룹, B그룹, C그룹이 생겼다고 봐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더 세지면서 우리끼리라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는 쪽으로 나눠지면서 A그룹과 B그룹이 서로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B와 C가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 같이 교회 안에서 그룹으로 씌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이 또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그룹 안에서 서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배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건으로 배타성이 탁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배타적이란 건 뭡니까? 이제 죽고 사는 거죠. 누가 죽느냐는 거예요. 누가 죽느냐. 여러분 지금 이 2025년도라는 이 시대에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아프리카는 지금도 부족 중심의 국가인 거 아시잖아요. 같은 나라 안에 부족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족들이 서로 뭐 때문에 싸운지 아십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다 살상을 해버립니다. 집단 살상. 그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인종청소라고 말합니다. 남의 일 것처럼 보이죠. 그건 후진국이나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선진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룹과 그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만 빼앗아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것도 주지 말자, 어떤 혜택도 주지 말자,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양심까지도 무뎌집니다. 왜요? 우리 편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약시대에 보면 요나라는 여러분 유명한 인물 아시죠? 요나 선지서 아시죠? 요나 선지서. 네 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눈으로 보냐면 요나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 무엇인지를 그 눈으로 한번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가 배타성에 빠져버리니까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뭐냐면 아수르의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인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민족적으로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요나, 하나님의 일꾼인 요나에게 누구 어디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저 원수, 우리를,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아수르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다 죽어버릴 거야, 죽일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 당할 거야. 그 무엇을, 어떤 여지를 준 겁니까?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언제 다 죽어야 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이스라엘 대표로 세우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오늘날 이 시기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대단한 친구예요. 친구라면 안 되죠. 너무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배짱도 없죠. 요나는 배짱이 대단합니다. 왜? 옳지 않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설교를 하러 간다면 난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원수들한테 가서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도망갔지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반대.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그래서 요파로 가서 오늘날로 가는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리려고 배를 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돌려 세우셔서 회개시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키고, 그를 다시 또 2차로 또 어디로 보냅니까? 1차 때 거부했던 또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또 갔습니다. 이번에 가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혼났는데 안 가면 이제는 그건 사람도 아니죠.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그 강팍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니느웨 성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이 이스라엘도 안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여겼던 저 원수 같은 나라, 우리를 괴롭혔던 저 나쁜 나라, 그 나라, 그 니느웨 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와버린 거예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요나 시대에 일어나버렸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요나, 우리가 요나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속 좁은 자가 잘못했습니다고 할 텐데 어떻게 앉아요?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속에 막 분노를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토나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너 왜 화났어? 요나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요.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주님이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요나서를 마지막 4장 마지막까지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배타적인 것은 치료 불가능해요. 그 치료 불가능한 그 무서운 일들을 요한과 예수님 따르는 열두 제자 안에서 전체적으로 퍼져버렸어요. 그 독이 퍼져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결을 하시려고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생각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알아요? 행동이 잘못됐을 때요. 그 행동만 고치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원인인 마음을 터치해야 되고 생각을 교정시켜줘야 돼요. 생각을 딱 건드린 겁니다. 금하지 말라고. 자, 요한과 그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금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 금지시키지 말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왜? 단순히 행동으로 금지시키지 말라. 이제 왜라는, 예수님 왜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배어있는 폐쇄성과 편가리기와 배타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이제 촘촘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드리는 겁니까? 너희들은 금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금하지 마. 금지시키지 마. 요한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요한아, 네가 참 잘했다. 내가 열두 제자인 너희들에게만 이 권한을 줬는데 나도 모르는 초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야, 너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돼. 내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승인. 나는 너희들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너희들의 승인을 받으면 돼 하고 제자들에게 그 위임을 공식화시켜주고 승인을 제자들에게 받게 줬다면 요한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지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네가 잘못됐어. 그걸 한마디로 말합니다. 금지시키지 마라. 새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아,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뭐였습니까? 열두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뭡니까? 우리 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우리 그룹에 안 속해 있는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그러면 금지시키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아, 너에게는 그들을 금지시킬 만한 자격이 없어. 무서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내가 옳고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외면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 너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금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시켰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넓습니까? 어느 쪽이 더 열려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더 열려있는 거 당연한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돼. 그 말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내 이름으로 하면은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느냐로 가면은 폐쇄적이고 편가르기고 배타적으로 가는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폭넓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폭넓은 마음.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반대하면요, 너희를 반대하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잘라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한 자라요? 이 이상을 벗어나면 이 사람들이, 얘들이, 이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9장 전에요, 누가 보면 6장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구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자, 6장 28절에, 자, 9장이 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문장이 다른 이야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는 자입니까? 반대하지 않는 자입니까? 반대하는 자죠. 반대, 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저주할 정도라면요, 반대하는 정도가 원수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한다는 것은 너희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원수처럼 얘기하는 사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명령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해줘. 축복해. 이걸 6장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9장에 와서는 요한과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를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지요, 예수님. 아니, 6장에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현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았던 그들이 현실로 갔을 때는요,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주한 것도 아니고요, 모욕한 것도 아니에요. 반대도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같이 어찌 보면 멀리서 협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으로 너는 우리 편 아니지, 내 편 아니지 하고 그들을 잘라내버렸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말씀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말씀을 어디로 들은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따로, 행동 따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볼까요? 32절에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부끄럽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낳은 자녀들만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면은 너희 칭찬받을 게 없어. 모든 부모 다 아니까. 근데 너희가 낳지 않는 누군가를 입양해서 키워봐. 레벨이 달라집니다. 저에게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입양한, 어떤 아이를 입양한 친구예요. 목사인데. 제가 이 친구하고 별로 잘 안 맞아요. 성향도 안 맞고 별로 이게 아주 친하지만 대학교 때도 아주 친한, 지금도 너무 친한데 좀 성향은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정말 존경하는 게 뭔지 알아요? 존경하는 게 입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입양을 했다는 하나로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내가 접어줍니다. 무조건 져줍니다. 집니다. 목사인 저도 한 번도 입양 안 해봤고 저는 제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칭찬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낳지도 않는 아이를 입양해서 그를 자식처럼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 해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자기들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똑같은 사역을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했는데 그들을 금지시켰다고요. 이 속 좁은 이 제자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가봅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원수지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어떠하시다고요? 은혜로 베푸신다고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12명의 제자를 자기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로 왔더니 얼마나 속이 좁아졌으면, 얼마나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으면, 얼마나 우리만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를 위해 일했는데 성격이 안 맞는다고, 기질이 안 맞는다고, 학교 출신이 다르다고, 출신 학교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배격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쁜 짓을 해서만 창피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특권의식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예의주시하는 감시를 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세 번째를 썼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품게 하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뽑은 열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을 갖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기질과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품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갖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